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검은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하시고 성찬 위원으로 섬기는 권사님들도 주로 검은색 정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또 격식과 또 경건함을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성찬식을 진행할 때 이런 멘트가 있죠. 성찬식에는 세례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떡과잔이 오실 때 옆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를 할 때마다 듣게 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가 사람 차별하나?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뭐 새가족 중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분만 성찬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지 않으시면 성찬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례 받았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식을 경험하고 교회 세례 교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제 세례식이라는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행정적인 게 국한되는 것은 영적인 게 모든 것이 다 일치되는지는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또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고 세례 교인이 된 사람에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과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 예, 제물로 죽어주시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이제 그렇게 거듭난 백성들의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진리의 말씀에 의탁하고 공동체에 나를 의탁해서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본인도 하고 공동체도 함께 하고 그렇게 세례식을 하게 되죠. 곧또 부활절에 우리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세례가 정확한 그 의미대로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장난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예배실이나 잠옷실에 아기를 데리고 오셔서 떡이 지나갈 때 하나 받아가지고 아기 막 먹이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눈치를 주는데도 굳이 뭐 많은 것 중에 하나 뺏어가야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3 때인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게 됐을 때 너무 떨리고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날 아마도 제 기억에는 금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중학생들 잘안 오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고 또 그걸 떨림으로 받고 눈물의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나니까 그 탁자 위에 떡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지도 않은 떨어뜨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달달달 떨며 주워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들고 수석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떡이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예수님 살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매달 하는데요. 자주 할수 있으면 또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몇번안 하는 곳도 있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 미국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주 하는 의미도 있고 자주 안 하는 것에도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되게 단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아주 복합다층적인 아주 심층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하는 데는 매번 하는 의미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해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특별할 때할 때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느 교회에서나 성찬식을 진지하게만 준비한다면 사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최초의 성찬식이 성찬식의 기원이 담겨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찬식 복장을 하고 왔거든요. 아, 배경은 사실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이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잘 찾아서 세 번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유월절이자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유월절이고, 사실은 역사적인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 특별한 일주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첫 유월절을 기억하시죠? 그죠? 제가 이 시리즈 제일 처음 할 때 그 출애굽 그 사건부터 시작했는데, 첫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가장 큰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아주 역대급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는 그런 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흠없고 아주 일련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과 또 쓴 나물과 함께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막대기를 짚고 급히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집에서 첫째 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만 넘어가셨죠. 유월 하신 겁니다. 패스오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 이것은 심판을 건너뛰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자기 윗세대가 경험하였던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그런 대속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야 그들이 그곳에서 교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과 그 쓴 나물을 급히 먹으면서 첫 유월절 밤에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그 밤에 그 피로 구원을 받고 그 고기로 힘을 얻어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출발했었던 그 밤, 그 긴박한 밤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저 생각 속에, 그저 어떤 사상 속에, 기억 속에, 역사 속에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그 맛없는 빵을 씹어 먹으면서 그것을 씹어 소화하면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만큼 우리 몸으로 가장 그 느끼는 아주 시체적인 감각이 없을 텐데 그것을 씹어 먹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먹으면서 유월절 그 식사, 또 유월절의 절기,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경건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월절을 잘 지키며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 뭐 그다음부터 아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은 다 내려갔는데 어느 뭐 옆집에 친구랑 같이 내려오겠거니 그러고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의 역사에 대한 아주 깊은 토론을 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예수님도 12살이 되시자 성년이 되시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셨고, 오늘 본문 그 복음서에도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 기간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 기사가 복음서 전체 이야기의 반 정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그냥 단순한 위인전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최후의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벌어졌던 일주일간의 사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과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으셨습니다. 자, 유월절이 다가올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방법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실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죽일까, 이제 그것이 그들의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났지만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사나 그런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최면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집단 도덕 불감증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인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할 무렵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지식과 또 도덕과 이런 거에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보여지는 선진국들에서 가장 그런 만행을 저지르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식 집단들,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완장 하나 차면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죠. 저도 사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완장은 별로 많이 차보진 않았지만, 또 완장이라고 차본 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반장을 해봤죠. 반장을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소소하지만 학급비를 거두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불러서 이렇게 가면 아이들 시험지, 답안지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는 대구에서 1시간 떨어진 시골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대구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아침 일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우리 읍내 터미널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마치고 막차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이 시험지를 또 집에 들고 가긴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반장들 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막 매기는 거예요. 시험지를 이렇게 매기는데 좀 테크니컬리 위에를 좀 자르든지 접든지 하셔야 되는데, 넘기는데 이제 친구들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기다가 친구 요거 맞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왜냐, 그때가 언제냐, 1987년도 제가 엄청 은혜 받은 해인데, 엄청 은혜 받은 해 그해 가을에 막 매기는데 요거 고쳐주면 좋겠다, 이거 왜 틀렸지 이러면서 마음이 막, 이건 보는 사람도 없어, CCTV도 없어, 고쳐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랬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부유한 중산층이었고 경건과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 모든 커뮤니티의 리더였는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 랍비가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의 교만과 외식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실제로 기적도 막 벌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집단의 어떤 그런 크레딧을 깎아먹고 오히려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싫어.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죽이기로 해. 그러고는 구실을 막 찾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름 엘리트가 한 명 있었어요. 재정 전문가였고 회계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귀신이 덮여 씌웠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귀신이 덮여 씌우면 이게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탄은 들어가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전혀 이렇게 막 흰자가 보이고 이끄덕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아주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이렇게 강화시켜가지고 아주 주도 면밀하고 아주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강화시켜준 그런 욕망으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런 욕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재정을 대하고 권력을 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제 뉴스들이 뜨거운데 재정이나 뭐 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공권력이나 학술 분야나 그 어떤 분야에라도 어떤 완장을 차고 별을 달고 권력에 딱 있게 되면 그것 가지고 함부로 하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탐욕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그것을 막 이용해요. 막 활용해요. 사람 인격을 막 밟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나 그 재정이나 기회나 이런 거 놓칠까 봐 그 말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벌어져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약함이에요. 하여튼 어떤 분야에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욕망이 제어되고 절제되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들을 듣지만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죄는 없는데 일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 처리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도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이렇게 검은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그 시점을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다가옴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엘리트 제자의 배반이 있고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필요들이 함께 막 얼버무려지면서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드디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 그랬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해줄 것이다. 예수님은 바깥에 계신데 이미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들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눈에 띄겠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분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하자마자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으로 예비해 줍니다. 함께 유월절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일들이 그대로 벌어진 것입니다. 심플하죠.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상황을 다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냥 순종하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랜드메스터인 겁니다. 예수님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세요. 연출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픽션으로 일부러 꾸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인데요, 실제인데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포기하셔야 됐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셔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도 필요하고 배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반역한 그 제자의 행동이 단순히 악역을 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어떤 드라마에 악역을 맡아서 연기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연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제예요. 단지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밖에 없지, 그것은 나는 착한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잘 돕기 위해서 악역을 내가 잘 감당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끌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쌓은 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악을 뿜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충동질해서 악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그렇게 가는데 그 일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하게 꿋꿋하게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예수님을 밀어넣고 막 때리고 찌르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죄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우리는 엑스트라인데요,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널찍한 다락방을 제공한 그분은 누구신가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분이 마가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가 그 집 아들이에요. 마가가 부잣집이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도련님. 그래서 마가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았고 그 최후의 만찬의 현장을 같이 준비도 도와주고 방음이 잘 안 됐으면 아내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로 픽업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한편에서는 배반과 그런 음모가 진행되는데 한편에서는 미리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식사인 이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고 있고 그 집의 아들이 첫 복음서인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일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배반도 계속되고 있고 한편 순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대단원의 종결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유월절 절기 식사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일 테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제단을 향하여 올라갈 그때가 이르렀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만찬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하시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몇 시간 뒤에, 한 뭐 서너 시간 뒤에 예수님은 그렇게 배반의 키스를 받으시고 허무하게 잡혀 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좀 특별해요. 이 유월절 식사의 장면을 서너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다 세봤거든요. 155절 동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눈빛, 손짓, 대사 하나하나까지 슬로우 비디오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최종적이고 원형적인 그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밤에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후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시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그 밤에 다 쏟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다 기록해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길게 그날 밤에 다락방 강화라고 말해지는 그 예수님 설교 시리즈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첫 유월절 밤의 그 드라마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유월절 제물로서 패스오버 데이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날 밤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은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유월절이 무효화됩니다. 성찬식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진정한 유월절 양께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심으로써 유월절의 예표적인 기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안식일이 유효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이 The Lord's Day가 되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로 바뀐 것처럼 그런 것이죠.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에 궁극적인 완성을 축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잔치를 함께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진정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확신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매번 성찬식을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떡을 찢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그 떡이 몸에 소화되고 흡수되어 나 일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유월절 식사는 잊어라. 유월절은 사실 나를 향한 것이었고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다 쏟으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명을 다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나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다시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 다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매달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에 참 좋은 리듬인 것 같습니다. 매월 첫 달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찬에 아주 진지하고 신실하게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긴 거였고요, 제사가 반복되는 거였고요,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죄 때문에 미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제사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는 그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긴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부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실제로 성찬식을 통해서 그 말씀 또 예수님의 살 그것이 상징이 된 그 떡을 먹으며 또 이 땅을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찬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맛보기인 거죠. 이 땅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아주 거룩함으로 이 땅의 영혼들과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침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거룩한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과 감격을 계속하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성찬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새 언약 백성들은 이 땅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찬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성찬으로 인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육화된 그런 삶으로 성육신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긴장 상태에 살아간다는 것에 한 가지 중요한 징표 하나가 그 모델 하나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예표가 되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 본문 읽어졌을 그 무렵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고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아무도 12번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자랑과 교만과 욕심이 있었고 또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다려주셨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이후에 제자들이 다 모두 다 순교하는 그런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어주신 바 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새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사명 또 그런 동역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영원한 완성된 유월절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의 예식이 제정된 그 거룩한 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내 안에 누리며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